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벽을 기도로 깨우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하는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까지와 들갈람나무까지와 화석류나무까지와 종려나무까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까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오는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이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이끌고 온갖 방해를 싸워가면서 52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기적같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는 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한 뒤에는 이제 나라를 운영할 인프라를 구축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1차 귀환자들을 대상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했고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벽 안으로 이주시켜서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작업을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진짜 중요한 과제가 하나 남아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 부흥운동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오랜 포로 생활과 또 돌아와서 정착하느라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영적 부흥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쳐 있을 때는 휴식이 근본적인 답이 아니라 은혜를 받는 것이 근본적인 답입니다. 부흥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도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성령의 주도하신 부흥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우리 새벽기도 본문에서 우리는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이때가 히브리 달력으로 정월 초하룻 날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온 백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는데 뭐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들었습니다. 동트는 새벽부터 시작해서 몇 시간이 지나도록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듣고 나서 그들은 찬양했고 엎드려서 예배했습니다. 말씀에 도전받아서 회개의 눈물을 강같이 흘립니다. 마치 수만 명의 사람들이 말씀의 소나기 속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의 장대비처럼 내리는 그 시간은 백성들의 영이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축복된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이런 은혜의 소나기가 항상 쏟아질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음식을 나눠 먹이면서 너무 이제 울지만 말고 이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솟아나는데 이것이야말로 슬픔과 낙심과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을 이겨내는 영적인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을 누릴 때 그것은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를 죄짓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고 낙담하게 해서 영적인 기쁨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구원의 기쁨을 지켜달라고 여러분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이튿날 계속된 이제 2차 부흥의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니까 그 이튿날, 이제 7월 2일이죠. 백성의 지도자들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모여들었는데 그들이 말씀을 밝히 알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아주 집중적으로 말씀을 속으로 더 들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더 큰 은혜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은 이미 충분히 기도하고 있는 사람인데 더 기도하고 싶어요. 그리고 보면은 말씀을 배우려는 사람, 은혜 받으려는 사람은 이미 말씀 충만한 사람 같은데 말씀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은 사람은 안 봤는데 이미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 더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은혜 받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당장 이 은혜를 받고 뭘 해야 되는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죠. 14절, 15절에 보니까 초막절을 지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에스라가 의도적으로 한 일이 아니지만 말씀을 읽어가다가 갑자기 모두가 약속이나 한 것처럼 딱 이 초막절 성수 부분에서 율법책에서 딱 걸린 거예요. 이 성령께서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이 이 부분에서 시선이 멈추게 하셨고 마음에 딱 걸리게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절기와 규례와 말씀들이 율법에 있었는데 하필 초막절 준수 문제가 딱 걸렸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의 40년 광야를 기념하는 절기인 초막절이 지금껏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겪었던 그들과 처지와 비슷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공교롭게도 초막절이 지금 그들에게 2주 앞으로 다가온 아주 가까운 절기였습니다. 이 타이밍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언제 주시느냐, 내가 어떤 인생의 상태, 마음의 상태에 있을 때 주시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내게 딱 걸리는 때가 있어요. 내 현재 삶의 상황과 가장 연계되는 부분에 딱 걸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부분, 그 어떤 부분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딱 짚어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어떤 묶인 것을 풀어버리기를 원하세요. 내가 어디가 아픈지 몰랐는데 말씀이 딱 찍어준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행할 때까지 거룩한 부담감이 나를 압박합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은 즉시 행동합니다. 행동을 머뭇거린다. 은혜를 제대로 받지 않은 거예요. 16절 읽습니다.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초막절 지키는 법을 말씀에서 배우니까 그 즉시로 실천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초막절 지키는 법 간단합니다. 나뭇가지나 조각천 같은 것을 엮어서 임시로 자기들이 옛날 조상들이 광야에서 거했던 그런 천막이나 오막살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실제로 거기서 탁 살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출애굽 이후 40년 광야 생활이 어떠했는지를 자기의 조상들을 통해서 전해들었던 광야 체험을 해보는 거예요. 불같이 뜨거운 광야입니다. 물과 먹을 것이 없는 그 무서운 광야에서 자기의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가장 심플하게 살면서 첫사랑을 회복합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던 그 시절의 겸손, 그 시절의 가난한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초막절을 지키는 동안 그들에게 임했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17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이 기간 동안 백성들이 크게 기뻐한 이유가 뭐라고 했죠?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초막절을 제대로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즉시 다시 말해서 거의 1000년 동안 약속의 땅을 들어온 후로는 초막절을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초막절의 정신을 잊어버린 거예요. 광야 생활 끝나고 약속의 땅 들어간 뒤부터 그렇게 됐다는 것은 이제 그들의 물리적인 환경이 풍성해지면서 그들이 서서히 영적으로 안일해지고 나태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얘기죠. 그 긴 천년의 시간 동안 솔로몬의 성전도 지어졌고 거기서 광야의 예배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화려하고 엄청난 예배가 드려졌죠. 솔로몬의 성전에서 수천 마리의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수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큰 성가대를 구성하고 화려한 예복을 입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겉모습은 굉장히 영적이었는데 그 속에는 완전히 스포일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광야 시절에 소박하고 절절한 목마름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껍질뿐인 그 요식행위가 되면서부터 그들의 나라의 영적인 기반이 서서히 무너져갔습니다. 여러분 그 싱크홀 신드롬 아시잖아요. 도로 밑에 이 토지가 이렇게 침식되기 시작하면 도로 위로 다니는 차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어느 날 구멍이 뻥 뚫리는 것처럼 그들이 겉모습은 화려했지만 영적인 기반이 사라지면서 서서히 나라가 흔들렸고 결국은 외세 침입을 견디지 못하고 망했었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온갖 시련을 다 겪고 돌아왔는데도 그들은 자기들의 문제의 근원이 뭔지를 모르고 있었는데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제 성벽을 짓고 예배를 회복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초막절의 정신을 다시 회복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크게 기뻐했다고 했어요. 사실 지금 그들은 아직도 가난해요. 성벽만 지었지 아직도 분양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모든 게 불안해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마음의 영적인 기쁨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광야 시절에 겸손한 마음을 회복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손아귀를 다시 맞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영이 살아나니까 기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해 보니까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진작 안 했을까 하는 생각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옵니다. 어쩌면 그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겉모습을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나니까 안수 집사인데 처음으로 시간이 남아가지고 성경을 이제 읽게 된 분이 있었어요. 아, 그분이 1년 동안 성경을 아주 빨아들일 듯이 읽었습니다. 건강이 망가지고 나니까 처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한 분이 있었어요. 그 기도는 이전의 기도와 달랐습니다. 이전에 이분이 잘 나갈 때보다 훨씬 큰 영적인 기쁨이 아직 몸이 아픈데도 그의 얼굴을 통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첫사랑, 이 초막절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영적인 기쁨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늘 이 영적인 기쁨을 강조하셨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 성경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 첫사랑을 회복해라, 갈릴리로 돌아오라, 초막절 정신을 회복해라. 말씀을 듣고 단순히 은혜만 받은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천년 만에 초막절 성수를 한번 실천을 해보았다. 제대로 했다는 거예요. 온 힘과 마음을 들여서 요식행위로 한 게 아니라 기뻐서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교회에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기뻐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슴에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종교는 습관화될 때 가장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갖고 있는 수많은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설교들이 너무 기계적이고 메마른 종교 행위로 전락한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위기가 온 거예요.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돌파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부터 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 메마른 심령들 위에 불같은 은혜가 부어져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말씀 앞으로,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열정이 없는 신앙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에 말씀이 떨어지면서 열정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은혜의 불길이 임하니까 완전히 달라졌어.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말씀을 읽게 됩니다. 8일째 되는 날에는 뭐 큰 성회를 열어서 천국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진정한 국가의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영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한 부흥의 역사는 느헤미야가 주도한 것이 아닙니다. 뭐 느헤미야도 바람은 있었겠죠. 기도의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느헤미야가 또 너무 바빴어요. 성벽 재건 공사하고 인구 조사하고 여러 가지 긴급한 사안들을 처리하느라고 너무 바빠 있었고 지쳐 있었고 긴장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 그 누가 주도한 것도 아닌 성령이 주도하신 영적인 목마름을 백성들에게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를 통해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그 영적인 목마름에 말씀의 불이 떨어지니까 엄청난 부흥의 바람이 일어난 거예요. 이래서 이 영적인 부흥은 그들이 미처 몰랐던, 그러나 그들이 이 시점에 가장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바쁘고 힘들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벽에 부딪혔을 때, 뭔가 암덩어리처럼 내 안에 답답한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가 하는 뭔가가 있는데, 원인 모르고 있는 그 두려움을, 그 불안감을 단숨에 깨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내가 받아야만 하는 거야.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이런 말씀의 불이, 은혜의 담비가 쏟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겨울 부흥회가 앞으로 두 달도 남지 않았는데, 저는 벌써부터 이 부흥의 메시지를 묵상 중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뜨거움에 벌써부터 가슴이 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항상 지치게 합니다. 우리를 항상 더럽게 합니다. 세상이 힘들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영혼 속에 너무나 세상적인 요소들이 가득합니다. 밖에 다니는 이상 우리가 먼지와 때가 묻지 않을 수 없지만,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샤워하듯이 우리도 말씀의 샤워가 필요합니다. 세상이 힘들게 느껴질수록 우리 안에 세상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파도가 내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오직 그 말씀의 생수만이 나의 영혼을 씻어줄 수가 있고, 내 영혼에서 세상의 때가 씻겨 나가야 나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야 능력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야 기쁨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인 체질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던, 그러나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부흥입니다.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인 기쁨이 우리에게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초막절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부어주셨던 그 놀라운 영적인 은혜가 우리에게도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